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93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탐사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그린란드 얼음이 예상보다 빨리 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서 연안 지역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린란드는 큰 섬입니다. 면적으로 치면 그린란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린란드는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요. 만일 이곳에 얼음이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7m 이상 상승합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교 지질학과의 비아투 사토 교수는 20년 동안 축적된 나사 자료를 가지고 그린란드의 복잡한 특징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토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미 국립과학협회 학술지에 실은 논문에서 처음으로 그린란드 얼음과 빙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What is exciting that we see in this complicated data set?
흥미로웠던 건 이렇게 복잡한 자료에서 일정한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해 제시된 모형들은 거대한 빙하 네 군데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사토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천여 개의 다른 장소에서 얻은 지표 고도 변화 같이 좀 더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We all know that the ice is melting, the ice is, we are losing ice.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얼음은 분명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료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경향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더 취약하고 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리고 어느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변하는지 알려주더군요.
버팔로 대학교 연구진은 새로 얻은 자료로 기존 기후변화 모형을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일치하는 점도 있었지만 기존 모형이 너무 제한적이었다고 사토 교수는 지적합니다.
So having more data, we can have a much more accurate way of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자료가 있어서 그린란드 얼음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알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가까운 미래에 그린란드 얼음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녹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논문은 또 인접한 빙하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몇몇 빙하는 온도가 올라가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빙하는 기온이 오르자 빠르게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얇아졌다가 두꺼워지거나 반대로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빙하도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지역 하천이나 바다 온도, 그리고 빙하 및 바다 상태 같은 요소가 미치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So for example, giving a simple example, if the ice gets warmer,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빠르게 바다로 흘러내립니다. 이건 바다로 얼음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우린 이걸 얼음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얼음 역학은 실제로 그린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얼음 역학은 빙하와 얼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토 교수는 또 좋은 모형이 연안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걸 도울 수 있는데 빙하가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형을 만들려면 꼭 좋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활동하는 야생 생물 보호 운동가들이 사냥과 밀렵으로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코뿔소 종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제 전 세계에서 고작 5마리만 남았는데요. 동물보호운동가들은 과학기술로 이 코뿔소가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기 전에 이들의 유전자를 보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북부 흰 코뿔소는 한때 아프리카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차드에 걸친 영역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 이제 곧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케냐 중부에 있는 올페헤타 보존구역은 북부 흰 코뿔소 3마리가 사는 곳입니다. 모하메드 도요시는 이들 코뿔소가 보호구역에 도착한 지난 2009년부터 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The one I'm touching here. She is called Najin, or you can call her Nai.
여기 제가 만지는 놈이 암놈인 나진입니다. 나진은 25살인데요. 옆에 있는 녀석이 나진의 딸이죠. 얘는 13살인데 동물원에서 태어난 마지막 북부 흰 코뿔소입니다. 저기 있는 세 번째 코뿔소는 수단인데 북부 흰 코뿔소론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수놈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북부 흰 코뿔소는 원래 체코 동물원에 있었는데요. 좀 더 자연적인 환경에서 번식시키려는 기대 아래 케냐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이 번식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지만 이런 희망이 충족되지 못했고 전 세계에는 북부 흰 코뿔소의 수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케냐 보호구역에서 살던 북부 흰 코뿔소 순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또 미국 샌디에고시 동물원에 있던 북부 흰 코뿔소 한 마리도 지난해 12월에 죽었습니다. 현재 샌디에고 동물원과 체코 동물원에 각각 한 마리, 그리고 케냐에 북부 흰 코뿔소 세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올페헤타 보호구역의 도요시는 밀렵꾼들 눈에 덜 띄게 코뿔소 풀 크기를 줄여줍니다. 한편 도요시는 유명한 중국인 농구선수에게 코뿔소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There was a guy here by the name Yaoming.
미국 프로농구에서 뛰었던 중국 선수 야오밍이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야오밍은 코뿔소 뿔이 좋은 약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코뿔소 뿔 대신 약으로 쓰라고 말해줬죠.
북부 흰 코뿔소 가운데 유일한 순놈인 수단은 올해 41살인데요. 이 코뿔소를 데리고 짝짓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운동가들은 젊고 임신이 가능한 암놈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인공수정도 실패하면 체외시험관에서 수정시킨 수정란을 남부 흰 코뿔소 암놈의 자궁에서 키우는 방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모 출산도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유전적으로 비슷한 북부와 남부 흰 코뿔소를 교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부 흰 코뿔소를 보호하는 올페에타의 리차드 비근의 최고 경영자는 마지막 방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It's about preserving those genetic traits which confer upon the northern white.
북부 흰 코뿔소를 남부 흰 코뿔소의 하위종으로 만들어서 유전적 특질을 보존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중부 아프리카에 살 때 직면할 수 있는 질병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 적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 흰 코뿔소의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는 셈인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면 보존된 유전자를 꺼내서 북부 흰 코뿔소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북부 흰 코뿔소의 유전자 특징이 많이 줄어들어서 북부 흰 코뿔소를 하나의 고유한 종으로 부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근의 최고 경영자는 자신들의 노력이 단지 코뿔소 한 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We're keen to make the point that, you know,
우리는 인류가 지구를 계속 지금처럼 다루면 앞으로 그저 포유류만 멸종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많은 생물종이 사라질 겁니다.
올페에타 보호구역의 비근의 최고 경영자는 북부 흰 코뿔소를 보낸 체코 동물원의 도움을 받아 이번 달부터 코뿔소 번식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한국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민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속설 가운데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농사가 풍년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속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이 속설에 얽힌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눈이 농사에 도움을 준단 말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눈에는 습기를 많이 품은 습설과 공기가 많은 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설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봄에 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수분이 땅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기층이 풍부한 건설은 겨울을 나는 작물의 보온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논밭에 내리는 눈은 질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비료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눈이 해충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던데요.
그렇습니다. 눈도 많고 기온도 낮은 편이라면 겨울에 해충, 유충의 번식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이어 찾아오는 여름에 모기 숫자가 적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세계 최고의 농업지대인 까닭은요, 높은 산 위에 두툼하게 쌓인 눈들이 서서히 녹아서 한여름까지 농업 용수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죠. 특히 폭설은 용수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폭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대상이었습니다.